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각국 정부는 해외에 은행 계좌를 설치해 재산을 빼돌리고 조세를 회피한 부유층과 권력자들, 유명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의혹은 4일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파나마에 있는 모색 폰세카 법률회사의 1150만 쪽 분량의 문서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등이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파나마 페이퍼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련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40년간 여교의 은행 계좌를 통해 20억 달러가량을 빼돌렸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츠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타스 통신 등에 이 같은 폭로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사회를 흔들려는 서방의 음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현직 아이슬란드 총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탈세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들에 대한 사퇴와 탄핵 요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친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해 리비아를 지원하고 이라크 요르단에 정부군도 훈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연합군의 공세를 피해 인접국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가 ISIL 격퇴 작전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4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의 수감자 2명을 아프리카 세네갈로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노력에 세네갈 정부가 기여한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로 이송된 리비아 출신의 오마 칼리프 모하메드 아부 베이커와 살렘 압두아 살람 게레비는 기소와 없이 14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됐었습니다. 이들을 세네갈 이송을 6개의 미국 정부기관이 승인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세네갈을 포함해 모두 26개국입니다. 현재 관타나모 수감자 수는 89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하기 전까지 수용소를 폐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에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은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오는 1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 박물관을 방문하고 희생자들 묘소에 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뒤 미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의 일본 방문은 다음 달 개최되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관리들은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도 이를 공식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플루토늄 폭탄을 터뜨려서 각각 14만 명과 7만 4천여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협정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탑재 핵탄두 수를 늘렸다고 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서 러시아가 지난 2011년 양국 간 핵무기 감축 협정 당시와 비교할 때 거의 200개의 핵탄두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핵탄두 보유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량이 하루 200만 배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잔 남다르 장관의 이란 석유 장관은 3일 산하통신에 지난달 1일 이후 석유 수출량이 하루 25만 배럴씩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합의 이행 시점인 지난 1월 16일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란산 석유는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 왔으며 제재 해제 뒤에는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영국의 한 기업 경영 회사가 조사한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경제계 거물, 전 세계 100명의 억만장자 기업가들의 이 학력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100명 중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일단 억만장자 100명의 거물 기업인 가운데 단 5%만 박사 학위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물 기업인이 이 4명 중에 1명 꼴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은요, 뉴스에서 매일 들으시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또 전 세계 최고가 부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또 똑똑한 손전화기 아이폰의 전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같은 정보업계의 거물들이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했죠. 자, 이런 소식은요. 미국 내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교 등록금을 내려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 빚더미를 지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 수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현실 때문에 대학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영대학 학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끈기의 문제고, 성공한 거물 기업가들의 공통점을 학력에 두기보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추진력과 판단 그리고 행운도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4월 5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5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개성 맑습니다. 4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다릴 홀과 존 어츠가 함께 부릅니다. Kids on my list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전현지 세계 지도자들과 유명 은행들이 포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자료가 폭로됐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연합 군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의 지난달 합의에 따라서 그리스에 입국한 이민자 수백 명이 처음으로 터키로 송환됐습니다.
네, 자 먼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자료가 폭로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월요일에 폭로한 내용인데요.
네.
예, 이 단체는 파나마의 유명한 법률 회사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문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이 전현지 세계 지도자들과 유명 은행들이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탈세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탈세 의혹은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밝혀지겠지만 일단 유출된 문서는 진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금줄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이 언급됐는데요.
네.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롤두긴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등 이 푸틴 대통령의 비밀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번 문건을 분석한 언론의 지적입니다.
네.
예, 또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매형도 최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유령 회사로 여기에 조세 피난처에 이런 회사를 설립하는 건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아이슬란드 총리도 명단에 있던데요. 이번 폭로 사태 때문에 뭐 직접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그민드르 다비드 권레이그손 총리인데요. 지난 2007년에 부인과 공동 명의로 이 해외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이 재벌 2세 출신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가족 회사도 이번에 폭로된 문서에 언급이 됐는데요. 마크리 대통령은 자신은 관련이 없는 사실이며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번 문서에 언급된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 여러 명이라고 하죠.
예, 모두 12명의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이 포함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상들 외에도 파키스탄 총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이 있습니다.
네.
예,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140명의 유명 정치인과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이번에 폭로된 문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계 유명은행 여러 곳도 조세 피난처에 많은 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게 확인됐습니다.
네, 한국인도 있습니까?
예,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로 검색된 자료는 1만 5천여 건이었고요. 한국의 주소를 둔 한국 이름은 195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유출된 문서 외에도 양도 어마어마하다고요?
예,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이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여기 조세 회피 관련 업무로 유명한 이 모색 폰세카에서 나온 겁니다.
네.
예, 독일 일간지인 쥐트 도이체 차이퉁이 처음 입수한 문건의 양이 1,100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는 이후 세계 100여 개 언론사로 구성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공유하면서 조사됐고요. 지난 1년 동안 80여 개국 기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누가 문서를 유출한 건가요?
아직 그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원래 문서를 작성한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는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고 제한적인 해킹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 유출과 폭로에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고요.
네.
예, 또 이번 사건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적인 탈세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모색 폰세카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그동안 많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왔지만 이 대부분은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됐다는 겁니다.
네.
예, 물론 합법적인 페이퍼 컴퍼니도 있겠지만 재산 은닉이나 이 불법적인 탈세를 위해서 이용됐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여기에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 또 유명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습니다.
네.
예, 한편 프랑스와 영국 또 호주 정부 등은 이미 이번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자국인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요, 연합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요?
네, 필리핀 서부 지역에서 월요일 시작된 발리카탄 연례 훈련입니다.
네.
예, 필리핀어로 어깨를 나란히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군과 필리핀 군 병력 8,500여 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일본이 참관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호주도 일부 훈련에 소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는요, 중국하고 또 주변국들의 영유권 갈등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이 또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예, 중국은 이번 훈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이고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주변국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 또 일본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훈련을 진행하나요?
예, 불법 점령된 지역을 탈환하는 상륙작전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에 참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훈련 참가를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네.
예, 이를 위해서 필리핀과 군 지휘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미 해군 함정의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순찰 활동에도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네.
미군이 또다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할 예정이라고요?
네, 일본 지지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만 미군이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달 초에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 수역에 군함을 진입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가 됩니다.
네.
예, 미군은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항행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 때나 군함 또 군용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또 공해상에서의 순찰 활동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공해가 아니라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이기 때문인데요. 흥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해상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예, 중국은 앞서 이 미 해군의 인공섬 주변 순찰에 대해서 이 다음번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하고 터키의 지난달 합의에 따라서 그리스에 머물고 있던 이민자들이 터키로 송환됐다고요?
네, 월요일 처음으로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 선박편으로 이송된 이민자들이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이 터키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갔지만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진 건데요.
네.
예, 이날 202명이 터키 디킬라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는 앞서 이민자들의 위험한 이동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로 들어온 사람들을 터키로 송환하기로 합의했고요. 이 중에 난민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유럽연합이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시행이 늦었다고요?
예, 송환 작전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원래 처음 예정했던 지난달 19일보다는 늦어졌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여전히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의 인력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난민들의 반발로 자칫 폭력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송환 작업은 월요일 아침에 일찍 시작됐는데요. 몇 명이 모여서 유럽연합과 터키 간의 합의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긴 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송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202명의 난민은 모두 세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이 터키로 갔는데요. 한 당국자는 이들이 모두 그리스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거의 모두가 파키스탄 사람들이고 두 명만 시리아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인 1표의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연방의회가 부활절 휴가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가운데 앞으로 의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임대를 금지한다면 공정주택법 위반이라는 연방정부의 발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1인 1표의 의미를 재확인했다는 평가인데 먼저 이번 대법원 결정의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현재 미국의 모든 주와 시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현행 제도가 투표 자격이 없는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인구가 아니라 유권자만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인 1인 1표 원칙에서 이 1인이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만을 말하는 것인지를 따져본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1인 1표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네. 자, 1인 1표라면은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한다. 이런 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도 계산에 넣을 경우 선거구 전체 인구는 같지만 유권자 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네.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텍사스주의 경우 상원의원 선거구를 약 81만 1,000명을 기준으로 나눴지만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마다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는 1인 1표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네, 만장일치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각 주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 유권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루스페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했는데요. 역사와 선례 그리고 현재의 관행이 보여주듯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주와 시의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분명히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4년에 이 선거구 획정이 동일한 주민들의 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주민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전체 인구를 의미하는 건지 유권자만을 의미하는 건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과연 선거권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고 있는 현 제도가 이 엄밀한 의미에서 1인 1표제에 합당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제기됐던 겁니다.
네. 자, 전체 인구 중에서 유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뭐 법률상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뭐 어린이, 영주권자, 불법 체류자, 그리고 수감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민자들인데요.
네.
예,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현행 미국 법률은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대법원이요, 유권자 인구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됐더라면 이 각 주와 시의 선거구가 대폭 재조정돼야 했을 겁니다. 특히 도시 선거구는 줄어들고 시골 지역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도시에서 이 시골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투표 자격이 없는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 등이 대부분 도시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주로 이 히스패닉계 등 이민자 사회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공화당 측에 유리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수계와 이민자 사회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반면에 시골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백인들은 공화당의 우호적이거든요.
네.
특히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 사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의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또 시카고와 마이애미 같은 도시들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 시에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수계 옹호단체 같은 진보적인 단체들은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고요. 이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 의회가 이 부활절 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월요일 다시 문을 열었죠.
네, 연방 상원이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시작했고요. 하원은 다음 주 화요일 12일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의회가 해결해야 할 안건이 또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대법관 지명자 인준 문제가 있죠. 예, 지난달 16일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장을 이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네.
이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에 취임하는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밟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4월에 청문회를 열고 5월에 인준 투표를 하자면서 계속 공화당에 압력을 넣고 있죠.
네. 미치 모크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요. 갈랜드 지명자에게 의회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만나지도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갈랜드 지명자는 계속 의원들하고 만남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을 만났고요. 네. 이번 주에도 상원의원 11명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공화당 의원도 2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메인주 출신 수잔 콜린스 의원과 아칸소 출신 존 부스맨 의원입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이미 갈랜드 지명자를 만난 의원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마크 커크 의원이 갈랜드 지명자를 만났는데요. 이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 커크 의원은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데 현재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배경에서 이 갈랜드 지명자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최소한 15명에 달하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갈랜드 지명자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인준 청문회와 표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은 콜린스 의원과 커크 의원뿐입니다. 이 캔자스주 출신인 제리 모렌 의원은 앞서 인준 청문회와 표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네. 자, 또 다음 회계연도 지출안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의회가 이 12개의 세출 법안을 각각 따로 승인해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의회가 그런 식으로 이 지출 법안을 처리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끝까지 대립하다가 연말에 가서야 이 일괄 법안으로 처리하곤 해왔는데요.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 상원 공화당 지도자들은 올해에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 예산안을 처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원 세출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11일부터 모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자,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민정책과 환경규제, 총기, 남부연합기 등 여러 문제가 지출안 처리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하원의 경우에는 지출안에 앞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안에 대한 승인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사법제도 개혁 문제도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방의회 상하원이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법은 마약 사범에 대해 최소 형량을 정해놓고 있고요. 또 세 번 이상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이 종신형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새 사법개혁 법안은 판사들에게 이 비폭력 마약 사범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런 법안 내용에 또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폭력 범죄자가 이 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이란 주장인데요.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그리고 또 이 톰 코튼 의원 등이 반대하는데 현재 상원의원들이 법안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앞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도 집을 구하기 쉬워질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임대 금지 조치는 공정주택법에 어긋난다고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밝혔습니다. 이 차별 행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줄리안 카스트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월요일 4일에 정식으로 이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먼저 공정주택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공정주택법은 주택 임대자나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주택을 사고 팔거나 임대할 때 인종이나 성별, 종교, 출신 국가 등에 따라서 차별하지 못하게 금하는 법이죠.
네.
이 1968년에 민권법의 일부로 처음 제정됐는데요. 이 1988년에는 장애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금지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네. 자, 이번 주택 도시개발구 발표 내용은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까지는 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나 판매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공정주택거래법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주택이나 방을 임대할 때 이 보통 신청자에 대해서 신원 조회를 하는데요.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혹시 범죄 기록은 없는지 조사합니다. 아, 그런데 미국 민간 임대회사 가운데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를 금한다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네.
이 현행법상 이런 정책이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임대를 거부한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 주택도시개발부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도 각각의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원 조회를 하면 이 사소한 범죄 기록까지 다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체포됐다가 무죄로 판명돼서 풀려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든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범죄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신원 조회를 하면 그런 것까지 모두 그 범죄 기록으로 또 체포 기록으로 나오니까 이 무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인들 가운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4명 중 1명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국 연방정부는 임대주들이 체포와 유죄 판결 기록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체포된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임대 거부가 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이 범죄 종류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범죄 기록에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인종차별로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기록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흑인들과 중남미계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범죄 기록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임대 거부 정책은 흑인들과 중남미계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또 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집이 있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Fleetwood Mac이 부릅니다. Peacekeeper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요. 지구촌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엘니뇨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엘니뇨 현상 그리고 또 다른 자연현상의 하나인 라니냐 현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The warm weather has had an impact on cold weather activities.
You ask any ski resort.
1년 내내 새하얀 눈이 덮여 있어서 전 세계 겨울 운동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던 스위스 알프스산이 지난 겨울 눈 구경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따뜻하기로 유명한 미국 남부의 뉴멕시코주는 지난 연말에 때 아닌 폭설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강력한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에 느닷없이 눈까지 내렸습니다.
Residents of West Alton, Missouri, just north of St. Louis, are being evacuated before the fast-moving waters reach higher levels.
미국 중서부 지역도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같은 나라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고요. 아시아 나라들도 기상이변 현상을 겪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주범으로 엘니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라고요?
네, 엘니뇨는 원래 스페인 말입니다. 이 스페인 말로 어린 남자아이 또는 기독교의 성자인 아기 예수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래는 좋은 의미로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데서 유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홍수나 가뭄, 폭우사태 같은 기상이변과 관련된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무역풍
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하는데요. 적도 부근에는 이 무역풍이 항상 불고 있죠. 그리고 이 무역풍이 부는 대로 바닷물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그러다가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다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바닷물이 섞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도 달라지고요. 다른 어종의 물고기들이 섞여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수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면 엘니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Some areas that are normally dry, like the American West, Peru and Ecuador, get torrential rains. In Southeast As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nd Northern Australia, they get punishing droughts. And so there isn't
네, 기상학자 빌 페처드 씨의 설명 들으셨는데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 수증기는 공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많은 비구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동쪽 지역,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는 심각한 폭우와 홍수 사태를 일으키고요. 반대로 서쪽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니뇨 마냥 피해만 갖다 주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t's very painful. And some of these plants have been there probably 80 and 90 years.
하지만 엘니뇨가 비를 몰고 오면 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좀 되기도 하죠. 또 다른 뜻밖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All the sports fish from Mexico are coming up here. In fact, there's probably more sports fish up here than there are down at the tip of Baja, where there usually are. Things like marlin, yellowtail, wahoo.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의 어류학자인 릭 피니시는 이번 엘니뇨로 캘리포니아주 태평양 연안에 평소 이곳에 서식하지 않는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이곳 어부들이 때 아닌 물고기 풍년을 맞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네,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바로 슈퍼 엘니뇨 때문입니다. 현재 적도 부근 태평양의 온도는 평년에 비해서 무려 3도 이상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슈퍼급인 거죠. 미국은 지난 1950년부터 엘니뇨 현상을 관측해왔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엘니뇨가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로 기록되고 있는 1997년에서 1998년에 발생한 엘니뇨와 충격적으로 닮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 2016년 초반까지 이 심각한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곳곳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가면 라니냐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 여름쯤이면 엘니뇨가 끝나고 이어서 라니냐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또 뭐냐고요?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아이라는 뜻의 엘니뇨와는 반대음이죠. 라니냐는 실제로 엘니뇨와 반대로 태평양 동쪽 바닷물은 차가워지고 서쪽 바닷물의 온도는 오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엘니뇨 현상이 15차례 있었는데요. 엘니뇨에 이어서 라니냐가 발생한 게 11차례나 됐다고 합니다. 만일 예상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엘니뇨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던 미국의 경우는 반대로 극심한 가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곡물 시장이 불안정해져서 곡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man up, man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Jason, 이제 남자답게 행동할 때야. 회사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지. I know you have it in you.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Jason은 You're right. I need to man up. 내 말이 맞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때가 됐지.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Man up, man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Today's expression is man, M-A-N, man, up, U-P, up, man, up. To man up means to be a ma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It simply means to toughen up. And do keep in mind that you use this expression only for men. Man up는 남자답게 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또는 용기를 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표현은 남자한테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In today's conversation, I am reminding Jason to man up.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남자답게 행동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Ryan, you need to man up and deal with the issu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Ryan, 남자답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My husband is very responsible and he mans up in every situation. 는 우리 남편은 책임감 있고 모든 일을 남자답게 행동합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man up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Let's review. To man up means to be a ma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It simply means to toughen up.
남자답게 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또는 용기를 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Man up. Man up. To man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Berlin이 부르는 Take My Breath Away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군과 캄보디아군은 3월 14일 캄보디아의 캄퐁 스퓨주에 있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훈련소에서 앙코르 감시 2016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군이 주관하고 미 태평양군이 지원하는 연례 합동 군사 훈련입니다. 인도적 구호와 재난 대처, 양국 군대의 협력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두 나라의 합동 훈련은 올해로 7년째입니다. 프놈펜 주재 미국 대사관의 줄리정 대리대사는 앙코르 감시 훈련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군의 임무 중 최고의 진열장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앙코르 감시 훈련은 인도적 지원, 재난 처리, 응급 처치, 엔지니어링, 폭발물 제거, 사람과 물자의 수송, 지도자 개발 등을 망라하는 여러 분야의 훈련과 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이런 분야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군대를 갖고 있다면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2주 동안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캄보디아군, 평화유지군 전국센터, 지뢰와 폭발물 제거부대, 로얄 크메르 헌병대, 미 태평양군, 제8 방어사령부, 130 공병여단, 303 폭발물 처리대대, 아이다호 방위군, 제18 의무대, 413 지원여단 등에서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8 방위사령부의 에드워드 도만 사령관은 15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서로의 전문성, 풍요로운 문화와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도만 사령관은 이어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는 미국 캄보디아 두 나라 모두의 우선적인 과제이며 복잡하고 변화하는 지역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지역 안보와 안전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성장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도만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앙코르 감시 훈련의 전문가 교류와 연습은 종합 상황 훈련이 실시된 3월 25일 절정을 이뤘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와 그 주변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